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그 인사를 할렐루야로 하고 또꿈 맺는 인사는 샬롬으로 합니다. 이 샬롬은 우리의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참 평안,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항상 끝에 저는 샬롬을 사용하기를 즐겨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실 그 제목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열왕기상 3절로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경을 또 계속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너무 이 영상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눈으로만 예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서 눈으로, 입으로, 귀로 이렇게 예배를 하면은 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벼락이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전 시간에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다윗은 온전한 믿음과 바르게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그 합한 자로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며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잘못과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했을 때에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적시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후일에 이제 왕으로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것입니다. 이 번제의 그 히브리어로는 코르반 올라라고 합니다.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올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 올라가 그 이제 불에 태울 때에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을 거룩한 불로 태운다는 뜻이 있어요. 코르반 올라 하면은. 그러니까 영어로서는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번제죠. 이 번제가 거룩한 불로 태운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며 제물에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긴 후에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형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때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 제물의 제사가 노아 때에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 희생 제물 전부가 이제 연기로 하늘에 올라감으로써 예배자의 그 심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 형식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일천번제는 제사를 일천번을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제물 양을 천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역대하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예, 천 마리의 양을 잡는 거예요. 그 각을 뜨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걸 천 마리를 다 하려니.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감동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솔로몬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구합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무엇을 구했기에 주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으리라고 여기면서 오늘 예배 중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 정리가 되어 있으신지요?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병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그것이 주의 마음에 꼭 맞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에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는 것이에요. 이는 왕인 솔로몬의 사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솔로몬도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자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서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솔로몬의 이 가슴 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구해서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구해서 감동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로 11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그 억울한 백성의 그 송사를 듣고 그것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구했어도 들어주셨을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마음이 흡족하시기만 하면은 필요 이상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지혜와 총명을 받은 솔로몬은 첫 재판에 당면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은 두 창기들의 다툼입니다. 한밤중에 실수로 자기 아이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는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솔로몬은 서로가 생모라고 여기니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해서 칼로 그 아이를 두 동강을 내려던 차에 진짜 생모가 자기가 포기할 테니 이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솔로몬은 살려달라 애원한 이 여인의 진짜 생모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진짜 어미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재판이 창기들에 관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왕인 솔로몬은 천한 창기들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관할하기보다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소자에 불과한 선한 천한 창기들의 문제를 자신이 직접 관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향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좀 더 귀한 사람들, 좀 더 가치 있는 재판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창기들의 문제는요, 그 당시의 법대로 하면은 돌로 쳐서 죽으면 그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을 국렬히 여기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 사랑의 범위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 모두를 귀히 여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 사랑의 범위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모두를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지극히 작은 소자의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함에도 실컷해야 내 울타리 안에 있을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솔로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자문서를 보십시오. 수천 수만의 교훈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새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함께 주셨지만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고도 함께 주셨어요.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서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한결같기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잘된 뒤에 망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없다가 있는 것 그것도 힘들죠. 있는 것 늘 있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이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솔로몬은 많은 재산과 많은 여자를 처로 두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신을 쫓는 바로의 딸 외에도 1,000명의 이방신 쫓는 여인을 처로 맞은 것이에요. 늙음하게 솔로몬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들과 서로 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저들의 신을 쫓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의 부요함 주변 사람들 더 화려해지고 싶은 그 마음, 더 이상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침례 받았을 때 마음이 뜨겁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마음이 변절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열정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것은 내게 복입니다. 영적으로 민간해지면은 새가 지저귈 때도 나뭇잎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썩어가도 모릅니다. 죽어가도 모릅니다. 제사장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랐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져서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어린 사무엘은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의 탄원이 이어집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부친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우리의 몽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몽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 원한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아들 왕에게 이제 시작하는 그 마당에 이렇게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왕을 쫓겠습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자기 궁궐 짓는데 13년을 소비했습니다. 13년 동안 백성들은 노역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처가 1,000명이면은 그 궁궐의 규모가 어느 정도에 하는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 지혜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처음 1,000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할 때와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때와 달리 자기를 위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는 첫째 계명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풀어나갑니다. 그 거룩함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내를 성욕 만족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부부 이외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음란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처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된 것이 바로 부부관계다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타일로 훈계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위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이에게 대해 오래 참아주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는 아무리 열심이어도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있습니까? 믿음을 가장한 이기주의는 무섭습니다. 마음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 무엇을 받았냐 보다는 나는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사람들은 더 큰 그릇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크든 작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더 관심이 있고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가졌냐에 있고 또 무엇을 얼마나 받았냐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쓰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혜나 경험이나 물질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솔로몬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에 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교회보다는 교회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이냐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믿을만 해서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그 기대감이 있어서 솔로몬에게 이같이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부유함과 사람들의 칭찬은 처음 마음을 잃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말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회개에 관한 설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듣기 불편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유대 광야에서 외친 첫 마디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공적인 생애가 시작될 때 전파하신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의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할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하고 회개할 때 용서와 사랑과 은총의 축복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바르게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은혜, 지혜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힘써 지켜나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